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일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띠에 띈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네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바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바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바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바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야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야를 쳐서 죽였더라. 아멘.
지난 3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마침내 왕이 된 솔로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도니야의 모든 행동이 반역이라는 것과 같습니다. 아도니야와 함께했던 사람들은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있는 것은 곧 반역한 것과 그 동료였기 때문입니다. 다급해진 아도니야도 제단의 뿔을 잡았지만 거기서 끌어내려져서 집으로 돌아가게 된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1번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먼저 복습해 봅시다. A번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는 사람은 바른 절차를 거친다. 바른 절차를 거친다. 아도니야도 지금 자기가 왕이 되었다고 말하고 솔로몬도 즉위를 했는데 그 둘의 가장 큰 차이는 기름 부으심이 있었냐 없었냐 하는 것입니다. 왕관을 만들어서 쓰기만 하면 저절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왕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절차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신다고 고백하면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 아도니야의 바르지 못한 절차는 솔로몬의 왕됨을 더욱 또렷하게 보여줍니다. 만약 누군가가 유학을 다녀오지 않고 자기가 유학을 다녀왔다고 말하고 외국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많이 말을 할지라도 만약 실제로 그 학교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온 사람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 앞에 말한 사람은 곧바로 전부 다 거짓말인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바른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이 천천히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르게 가게 해줍니다. 세상에는 무엇이든지 속성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 것 치고 제대로 된 것 별로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얻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예 그렇죠. 정말 속도보다는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하죠. 예, 제가 동쪽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뭐, 강릉을 가려고 하는데, 저 인천 쪽으로 간다면, 가면 갈수록 손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방향이 옳다는 것을 누가 정해주느냐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바른 방향을 정해주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바른 방향을 전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과 주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B번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는 사람은 바른 자리에 머문다. 바른 자리에 머문다. 예, 아도니아가 베푼 잔치에 참석했던 사람은 그 잔치의 의미에 대해서 알았든지 알지 못했든지 간에 그들은 반역에 동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것이 나에게 나를 즐겁게 해주냐 아니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것이 나에게 이익을 주냐 아니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자기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거의 정의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바른 것이냐 아닌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르지 않다면 나중에 틀림없이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바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자신의 삶을 견고하게 해주고 의미 있게 해줍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그 지켰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른 자리에 서게 되면은 그 자리가 우리를 지킵니다. 네. 뭐, 여러 가지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다음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예, 그 시편이 시작하는 그 시작이 그렇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주야 율법을 묵상한답니다. 시편의 첫 출발이 자리를 잘 선택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죄인들의 길, 자리에 서지 않고 악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의 길, 그 자리에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기 있으면 휩쓸려 가는 것입니다. 10번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계획이 사상 누각과 같음을 안다. 사상 누각과 같음을 안다. 예, 아도니아의 계획은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요압 장군도 함께했고요. 아비아달 제사장도 함께했고요. 또 다윗의 아들들, 왕자들도 다 함께했습니다. 그러나 허망하게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옳은 자리냐 아니냐는 하나님의 승인이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상 누각을 추구하는 삶에는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어느 날 깊은 한숨을 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산 위에서 가르친 말씀이라고 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사람 같아서 비가 오고 바람 불어도 무너지지 않고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세우는 사람 같아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무너진다. 그런데 그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지 않는 우리의 인생은 무너지고 맙니다. 큰 2번 시편 121편 1절 2절과 잠언 16장 9절을 암송해 봅시다. 먼저 우리 시편 121편 한번 암송해 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예, 우리가 이 고백은 인생이 길어질수록 고개를 끄덕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다 자기 계획대로 생각하고 또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지금까지 왔는데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면 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인도하셨다. 이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오늘 이제 드디어 본문 1절부터 12절을 제가 생자필멸이라고 약간 어려운 한자를 썼는데 이제 다윗의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버지,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는 거나 임금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뭐 천붕지통, 뭐 만극지통 뭐 아니면 그 붕어 임금이 세상 떠난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렇게 표현하려고 하니까 성경이 그걸 말하는 것 그렇게 슬픈 것을 얘기하려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냥 살아있는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생자필멸 예, 생명 있는 것은 다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인생 무상이나 그 존재의 무상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 중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 제목을 붙였습니다. A번 본문 1절은 어떤 말로 시작합니까?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면, 예, 그 1장, 이 열왕기상 1장 처음은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은이로 시작했습니다. 이제 늙었는데 세월이 좀 더 지나서 이제는 정말 죽을 때가 됐다는 겁니다. 예, 이 1장과 2장 사이에는 간격이 약 한 2년 정도 있습니다. 그 창세기 27장에 보면 그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에서에게 사냥을 하여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했습니다. 그거 먹고 마음껏 축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리브가와 야곱이 그 이렇게 모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별미 갖다 주고 대신 이제 축복을 받았는데 그때의 이삭의 나이를 계산해 보면 약 137살입니다. 그러면 이삭은 몇 살까지 살았죠? 180세까지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자기 눈이 어두워서 이제 죽을 것 같아라고 해도 그 이후로도 43년을 더 살았습니다. 꽤 많이 산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나이가 들었다고 해도 곧바로 죽게 됐다 그 의미는 아니고 이제 기력이 많이 쇠했다 그런 의미인데 역대상 23장 1절에 보면은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때 23장 1절에 이 말이 있고 다윗은 그 역대상 제일 마지막 장이 29장인데 29장 끝에 죽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한 몇 장 더 있는데 아무튼 그 23장부터 29장까지 내용 전체는 뭔가 하면 다윗이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 열왕기상 1장이 끝나고 난 뒤에 다윗이 죽을 때가 그 전 한 2년 동안 다윗은 자신의 있는 힘을 다해서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윗은 자신의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해서 예, 그 마음만 받아주셨죠. 네, 이처럼 다윗이 자기가 그토록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고개를 가로졌을 때 다윗은 순종했습니다. 다윗이 억지로 하면 지을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영광을 또 그 열매를 자기가 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또 어디에 있든 우리가 뭘 시작하면 우리가 그 결과까지 그 열매까지 다 따야 한다는 것은 자칫하면 월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보고 따게 하라고 하는데 내가 다 하겠다? 그것은 바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게 하면 따면 되고 따지 말라고 하면 안 따면 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이 부분을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그리고 다윗의 날이 죽음을 향하여 가까이 갔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다윗의 어떤 다윗이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는 그 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까지 지금 그 가까이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이때만 간 것이 아니라 태어난 순간부터 그 순간까지 거기까지 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는 그 지점이 있습니다. 그 지점이 어딘지는 우리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곳을 향해 그 시간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르게 인지하는 사람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2번, 다윗은 자신이 떠난 후에 왕이 될 솔로몬에게 무엇을 지키도록 권면했습니까?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예, 그 무엇을 권면했느냐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그 율법, 계명, 율례, 증거, 예,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표현을 한 거죠. 예, 다윗은 솔로몬이랑 솔로몬이 등극하고 난 뒤에 2년, 적어도 2년 정도는 소위 이제 공동 통치를 했습니다. 이제 자기가 세상 떠나고 나면 이제 솔로몬이 혼자 남게 될 건데 아버지로서 좀 짠한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강하여져라 그리고 남자가 되라의 뜻입니다. 문자적으로는. 이때 솔로몬의 나이가 몇 살인가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뭐 학자들은 12살이다 14살이다 뭐 이렇게 등등 말하는데 일반적으로는 한 20살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충분히 결혼도 다 했을 그 정도의 나이입니다. 이제 혼자 하게 되니까 이제 작게 보이는, 약하게 보여서 그런 것입니다.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말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는 권면과 유사합니다. 그 신명기 31장 6절 교환이 있죠.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예, 모세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함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문자 그대로 보면 그분의 법률과 그분의 계명과 그분의 율례와 그분의 증거입니다. 다윗이 마지막 말을 남기면서 나는 영토를 이만큼 만들었는데 너는 이것보다는 최소한 두 배는 더 만들어라 라고 얘기하지 않았고요. 국고를 더 이만큼 더 튼튼하게 하라고도 얘기하지 않고요. 군사력을 키우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이스라엘은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가야 하는 고심을 인지시켜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것이 다윗의 유언입니다. 예, 물론 솔로몬은 지키지 않았죠. 예, 이거 우리 이제 차차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뭐 나라를 이렇게 하라고도 유언을 남기지 않았고 뭐 자기를 잘 기려달라고 유언하지도 않았습니다. 뭐 다윗 기념 사업회 이런 거 만들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40년 동안 예, 통치를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언젠가는 마지막 숨을 내쉬실 것 아니겠습니까? 예, 내 가족에게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남길 유언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 다윗은 솔로몬에게 자손들이 어떻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왕위에 오를 사람이 끊어지지 않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다고 합니까? 우리 4절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예, 상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행하는 것. 다윗의 자손이 계속 왕위를 잇게 하는 근본적인 힘은 어떤 세속적인 힘, 군사적인 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한다는 것은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열심이 아니라 전심입니다. 전심. 네. 열심은 자기 감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치기도 하고요. 또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태도의 존심은 다릅니다. 예. 그 온도가 열심보다는 훨씬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자신의 전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는 중요한 삶의 태도는 그 앞에 있는 한 단어 삼가입니다. 삼가. 삼가는 것. 이것도 굉장히 참 중요한데 이 삼가를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영적인 긴장감을 잃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를 이어갈 수 있게 해주는 힘은 영적인 긴장감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예, 영적인 긴장감이 없으면 우리는 썬데이 크리스천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영적인 긴장감이라고 그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큰 문제 없고 또 자기 건강에 큰 문제 없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큰 문제가 없으면 이 세 가지 중에 다 큰 문제가 없으면 영적인 긴장감을 잃기가 쉽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세 부분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긴장감을 잃지 않게 됩니다.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예, 또 하나님과 자기가의 관계가 어떤지를 그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예, 이 세 가지 중에 뭐 한 가지 이상 문제가 있거나 또 아니면 다른 곳에 문제가 있으면 예, 그 부분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 매달리게 되고 그런 약한 부분이 우리를 하나님께 메워주는 그 끈과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디번 다윗은 솔로몬에게 요압이 한 일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압이 다윗 몰래 죽인 두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5절과 6절 볼까요?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띈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예, 아브넬과 아마사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신하이자 친척이었고 다윗의 도움이자 다윗의 부담이었습니다. 그 요압의 허리에 띈 띠와 신은 요압의 직무와 권세를 뜻합니다. 요압은 그 자신의 직무와 권세를 자신을 위해 사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압이라는 사람을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요압은 다윗의 이복누이 스루야의 맏아들이었습니다. 그에게 동생이 두 명 있었는데 아비세와 아사엘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다윗의 조카입니다. 요압은 다윗이 사울왕으로부터 도망다닐 때부터 함께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장군이었고 동지였습니다. 사울왕이 죽은 후에 남은 아들 중에 이스보셋이 왕이 올랐습니다. 그의 장군이 아브넬이었습니다. 요압의 막내 동생 아사헬이 발이 들로루처럼 빨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이 아사헬이 무모하게 아브넬을 추격하다가 아브넬이 찌른 창에 배에 창이 찔렸는데 거기 등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죽었게 되었습니다. 후에 아브넬 장군이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다윗에게 투항했습니다. 요압은 그 아브넬이 들어오니까 자기랑 같은 장군이잖아요. 그럼 자기 자리가 좀 위협 을 받는다고 느껴서 또한 동생을 죽인 원수이기도 하니까 다윗 몰래 시라 우물가에서 죽여버렸습니다. 아마사는 다윗이 그 황궁 후에 아마사를 요압 대신해서 군 지휘관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역시 요압이 칼로 배를 찔러 죽여버렸습니다. 반면에 요압은 우리아 장군을 처리해 주기도 하고 다윗이 잘못된 인구 조사를 하려고 할 때 심하게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다윗에게 양날을 가진 검과 같았습니다. 예, 그렇지만 무자비한 살인을 주저하지 않는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요압을 가만두지 말라는 거예요. 너 지혜로운 사람이지. 그가 백발이 평안히 세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 곱게 죽지 않게 하라. 그 이야기잖아요. 그 다윗이 자신이 정리해야 될 사람을 왜 솔로몬에게 넘기는지 이것은 참 바르지 못한 태도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예, 다윗이 요압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지 않으니까 솔로몬의 왕권에 짐이 될 수 있으니까 빨리 정리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2번, 다윗은 솔로몬에게 한 식탁에서 먹어야 할 정도로 은총을 베풀 대상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7절 보겠습니다.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예,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예, 한식당에서 먹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피난 갈 때 바르실레는 침상과 대야를 비롯해서 곡식, 꿀, 치즈 등등을 가지고 와서 다윗의 사람들을 공개했습니다. 압살롬의 군대가 진압되고 다윗이 황궁할 때 다윗은 바르실레에게 함께 가자고 권했습니다. 그때 바르실레가 자기 대신 아들 김함을 좀 데려가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바르실레가 그때 이미 80세였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어디 가도 별 소용도 없고 뭐 맛있는 거 먹어도 맛도 모르고 하니까 내 아들을 좀 잘 돌봐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이때는 그 바르실레도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왕의 상에서 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 존귀한 사람으로 대우하는 것, 그 식탁의 원주인과 같은 신분의 사람, 예, 이렇게 봐주는 것입니다. 이 왕의 식탁에서 같이 먹는다고 하면 떠오르는 사람 한 사람 있죠. 예, 므비보셋입니다. 요나단의 아들이 두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었는데 숨어 있었는데 다윗이 찾아내어서 한 식탁에서 밥을 먹게 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왕자처럼 대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따라 그 바르실레 아들 김함이 왔는데 그 후로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데 아마 다윗에게로부터 땅을 좀 불화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예레미야 41장 17절에 보면 이제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가는데 그리고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게롯 김함이 김함의 여관이거든요. 그래서 땅을 불화받아서 거기서 여관업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F번 다윗은 솔로몬에게 자신이 떠날 때 악독한 말로 저주한 사람을 무죄한 사람으로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는 누구였습니까? 8절 9절 볼까요? 네,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소에 내려가게 하라. 예, 요압에게 하라는 것과 비슷한 말을 하죠. 예, 시므이입니다. 시므이. 그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피난 갈 때 시므이가 다윗 일행에게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라고 하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 다윗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돌아오니까 시므이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예, 그래서 다윗은 마음은 그 사람들을 싹 없애버리고 싶었겠지만 그러면 또 그 사울 왕가 사람들을 차별한다고 생각할 것 같아서 죽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것을 한번 얘기하면은 변개하지를 못했거든요. 죽이지 않겠다고 한 것은 그 이삭이 그 야고보에게 축복하지 않습니까? 장자의 축복을. 그런데 그 조금 있다가 에서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 했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 야곱에게 한 거 그거 다 가짜입니다. 그거 무효해 주시고 제가 지금부터 하는 거 진짜입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대로 유효해요. 네. 그래서 그 에서에게는 그 거의 뭐 저주에 가까운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시므이를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을 끝까지 그 지켰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시므이를 좋게 생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시므이를 역시 솔로몬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도 참 적절하지 않고요. 예,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좀 아쉽습니다. 예, G번 마침내 다윗의 시대는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다윗은 헤브론과 예루살렘에서 각각 몇 년 동안 그리고 총 몇 년 동안 다스렸습니까? 우리 10절에서 12절 볼까요?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1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이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예.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에서 총 40년입니다. 좀 정확하게 사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다스렸었죠. 사울도 40년 다스렸고 다윗도 40년 다스렸고 이제 앞으로 다스리게 될 솔로몬도 40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들이 40년씩 다스렸고 또 그 40년은 그 한 사람이 충분히 다스렸다는 것을 그 뜻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 헤브론에서 그 유다 지파의 왕으로 그 7년을 있었는데 그때 다윗이 아, 하나님 왜 저한테 이스라엘 다 주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더 뭐 애굽처럼 큰 나라 갖게 주십시오. 그런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 유대를 다스릴 때도 거기 충실했고 또 자기가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었을 때도 충실하고 신실했습니다. 예, 그 시편 16편에 보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아름답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그것은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그 관계를 맺어갈 수 있고 또 다른 것들을 주실 때도 거기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마침 세상을 떠났는데 다윗의 묘가 사도행전 때까지는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후에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했죠. 그 AD 70년에 그 이후부터는 다윗의 묘가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고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게 된 것은 예, 다윗의 행한 결과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누리고 있고 또 은혜를 입고 있다면 그것은 앞사람이 우리에게 혜택을 베풀어 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누군가에게 넘겨줄 때는 또 그 사람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는 것이 바른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번 13절에서 25절은 예, 연목구어, 예,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생선을 구한다는 뜻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굳이 하려는 것을 비유적으로나 표현하는 말인데, 예, 아도니아가 그 아비삭을 구하는 것을 예,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았습니다. A번, 아도니아는 밧세바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밧세바는 무엇이라고 물었습니까? 예, 13절 볼까요? 핫겟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입니다. 예,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찾아온 것은 솔로몬에게 그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직접 말하는 것보다 밧세바를 통하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열왕기를 살펴보면 자주 등장하겠지만 어떤 왕이 등극을 하면 또는 그 왕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를 소개하는 틀이 이렇습니다. 뭐 누구인데 예,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구누구이니 누구의 딸이요 아니면 어디 사람이더라. 이 장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그 왕의 어머니 역할이 굉장히 컸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태후의 위치가 중요하고 발언권도 예, 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은 아니었겠지만 이스라엘 역사가 진행되어 갈수록 더욱 그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도니아는 왕위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2년 전에 자기가 그렇게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다가 정말 구사일생했으면 평생 그런 마음 품지 않고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와 아도니아는 서로 화평하냐고 화평이냐고 화평으로 인사하지만 아도니아는 화평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복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뒤에 보겠지만 솔로몬의 뜻이 화평이거든요. 평화. 예, 화평하냐고 평화하냐고 서로 물었는데 예, 평화의 사람이 평화롭지 못해가지고 그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B번 아도니아는 밧세바에게 드릴 말씀이 있다며 본래 왕위는 자신의 것이지만 누구로 말미암아 아우 즉 솔로몬의 것이 되었다고 했습니까? 14절 15절 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내가 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또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입니다. 예,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아도니아는 자신이 왕이 될 뻔했고 온 이스라엘도 자신이 왕이 되기를 바랐다고 하는데 또 아도니아는 솔로몬의 왕위에 오른 것이 여호와로 말미암았다고 말합니다. 아도니아가 자신이 왕이 될 뻔했고 온 이스라엘도 자신이 왕이 되기를 바랐다는 것은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판단한 겁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다윗이 누가 왕으로 선정할 건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 착각이죠. 예, 정치적인 판단 오류고 신앙적인 판단도 오류입니다. 또 그 아우에가 왕이 된 것은 여호와로 말미암았다고 하는데 이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말인가요? 인정하지 못하는 말인가요? 예, 인정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죠. 내가 돼야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내 편이었고 하나님이 계획만 안 했으면 내가 왕이 될 뻔했는데 자기가 안 됐다는 거예요. 자신이 요압 장군과 아비아달 제사장을 비롯해서 여러 왕자들과 모여서 잔치를 벌일 때는 자신이 왕이 되는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의 역사심 또 하나님의 어떤 플러스 알파가 없었습니다. 예, 그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토마스 에디슨이 한 말 중에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천재는 예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땀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천재, 일반적으로는 천재도 아무것도 아니어도 천재가 천재가 아니라 그 99%의 일반인들보다 열심히 노력해야 천재가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강조하기 위해서 쓰곤 합니다. 그런데 에디슨은 원래 그런 의미로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영감, 그 1%의 하나님 역사하심이 없으면 99%의 우리의 노력이 무의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 아도니아에게는 자기에게 99%의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몰라도 그 마지막 하나님의 파이널 터치 1%가 없었습니다. 그 앞에 게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암송했던 것처럼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을 거스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없습니다. 10번, 아도니아는 바세바에게 무엇을 말해달라고 청했습니까? 16절, 17절.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바세바가 이르되 말하다.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예,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16절에서 강조되는 단어는 내가입니다. 내가. 이 정도의 요구는 받아주어야 할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마땅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그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삼는 일이 자기가 직접 솔로몬에게 말하는 것보다 바세바를 통하면은 훨씬 더 가능성이 크다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 그것이 거절이 되더라도 자기가 직접 하면은 자기의 청을 거절한 것이 되지만 그것을 바세바 입을 통해서 거절하게 되면은 그 거절은 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탁하는 것은 거절하기가 쉬울지 몰라도 솔로몬이 어머니의 부탁은 거절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바세바를 통해서 지금 이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세바는 지금 이 아도니아가 왜 이 요구를 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나라를 정복하게 되면은 그 나라를 정복한 왕이 그 나라의 왕들의 그 부인들과 뭐 그 첩들을 다 자기가 취했거든요. 예. 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도 그 남아있던 그 10명 그 궁녀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아버지랑 동급이라는 것이거든요. 디번, 바세바가 아도니아의 청을 전하기 위해 솔로몬 왕을 찾았을 때 솔로몬은 바세바를 어디에 앉게 했습니까? 19절, 20절 볼까요? 바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바스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예, 솔로몬은 바스바를 자기 오른쪽에 앉혔습니다. 예, 오른쪽은 그 동등한 그 능력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죠. 예, 또 존귀와 영광을 누리게 되는 자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13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그 한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아플 때 돌아보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와 보았다고 해서 그 자기 오른쪽으로 앉게 합니다. 예, 그 영광과 존귀 있는 자리죠. 그러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왼쪽으로 앉히라고 하는데 이제 그게 수치의 자리인 거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밧세바를 지금 자기와 동등하게 생각, 동등한 할 정도로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 20절에서도 강조되는 단어는 내가입니다. 그 16절의 내가처럼. 그러니까 왕의 어머니인 태후로서 부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 부탁을 꼭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그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들어야죠. 내용도 듣지 않고 이제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밧세바는 아도니아의 요청을 작은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는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 2번 밧세바를 통해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원한다는 말을 들은 솔로몬은 무엇이라고 답했습니까? 22절 볼까요?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의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제사장 아리아들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을 위하여도 구하옵소서 하고. 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알겠습니다. 그 웹에서 시리아의 왕의 위.
예, 여기도 대답하다라는 이 단어가 그 맹수가 부르짖다 또 전쟁에서 큰 병사 전쟁에서 병사가 큰 소리 치다의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감정이 굉장히 격해졌습니다. 아도니아가 다윗의 후궁과도 같았던 아비삭을 아내로 맞으려고 했던 것은 왕이 되려는 발판으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아비아달과 요압의 이름을 거론하며 함께 반역을 꾸몄던 일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겨우 잊고 지내려고 했는데, 예, 또 생각나게 만들었던 것이죠. 예, 2년여 전에 반역의 잔치를 연 것도 용서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게 또 시작한다는 말인가? 이제 이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F번, 솔로몬은 아도니아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습니다. 아도니아는 누구에게 죽임을 당했습니까? 23절에서 25절 볼까요?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는지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예, 분하야를 통해서 예, 죽임을 당하게 했습니다. 다윗에게 요압 장군이 있었다면 솔로몬에게는 분하야 장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분노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는 것은 사적인 감정이 아니라 공인으로서의 맹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솔로몬은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아도니아를 불러서 정말 그렇게 말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제는 정리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방법을 택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이니라 이 부분을 그가 그에게 달려들었으며 그리고 그가 죽었다가 문자적인 뜻입니다. 즉 아도니아의 죽음은 살해를 당한 것이라기보다 스스로 죽음을 자초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은 평화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데 솔로몬은 참 평화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참 과하게 반응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예, 5번 나눔 및 결론. 오늘 배운 것을 적용하여 서로 나누어 봅시다. 갑은 다윗은 70년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마지막 때를 앞두고 있다면 어떤 말을 남기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남기든 자신의 마지막 때를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자기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다른 생각을 뭐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저는 특별한 은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전도서 3장 11절에도 보면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에 유언 쓰기 운동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저는 좋은 그 캠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쓰고 끝내지 않고 유언을 쓰려면 저는 매년 바꾸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달라지고 또 생각이 바뀔 수 있으니까 쓰되 네, 계속 수정해 가야 되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리고 유서의 중요한 내용은 정신이 가장 맑을 때 써야 합니다. 나중에 나이가 더 많이 들고 또 아프고 정신이 혼미해지면 무슨 말을 남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자기의 본뜻이 아닐 가능성이 많거든요. 가끔 그런 분들을 보게도 됩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을 미리미리 예, 정확하게 써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합은 다윗은 유언을 남기며 특별히 은총을 베풀어야 할 사람으로 바르실레의 아들 들에게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도록 했습니다. 당신이 지난날에 받은 은혜를 어떻게 나누고 있습니까? 예, 우리 속담에 은혜는 돌에 새겨야 하고 원수는 물에 새겨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정말 그래야 됩니다. 반대는 곤란합니다. 예, 어떤 우리가 베푼 작은 친절 하나 또 작은 선한 행동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길을 가다가 그 큰 돌을 만나면 그 돌 때문에 다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 돌을 피해가면 되거든요. 확인하면 되니까. 그런데 의외로 눈에 잘 보이지 않고 또 그냥 무심코 지나치게 되는 작은 돌을 밟았다가 넘어져서 크게 다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작은 게 중요하고 무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 또 의미 없게 한 작은 한 행동이 상대에게는 비수가 될 수 있습니다. 비번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해 봅시다. 갑은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는 사람은 떠날 때가 있음을 안다. 떠날 때가 있음을 안다. 예, 떠날 때가 있음을 의식해야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떠남의 시간과 형태는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다윗 등은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소위 그냥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술을 다 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죽을 병이 들어서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여러 병자들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했는데 자신은 병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또 그 요시야는 전쟁 통해 죽었죠. 이런 사고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처럼 순교의 제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스스로 예 이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습니다. 예 어떤 형태로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게 되든지 그 형태의 결정은 우리에게 결정권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편 116편 15절 교환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예, 예전에 쓴 성경에는 그 성도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귀중하게 보신다고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가 어떤 형태로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든지 간에 그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죽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신실하게 거기까지 길을 걸어가게 걸어갔다면 말입니다. 나번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는 사람은 바른 분별력을 갖는다. 바른 분별력을 갖는다. 바세바는 아도니아가 찾아와 아비삭을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했을 때 그 진위를 알지 못했습니다. 바세바는 아비삭을 그 아도니아의 아내로 아내가 되게 하는 것이 작은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들의 왕좌를 위협하는 것과도 그 같았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죠. 우리가 작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작지 않은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예. 그 세상에 우리가 작게 세상에는 작게 보이는 일이 있고 또 크게 보이는 일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실제로 작은 일인지 큰 일인지를 정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예. 뭐 우리가 지금 결혼해서 산다면 우리가 그 우리의 배우자 또 뭐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일 뭐 또 어떤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의 첫 만남 이런 것들의 첫 만남들은 굉장히 좀 미미하게 보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자기 배우자가 되어 있고 자기가 하는 일이 되어 있고 또 자기가 정말 친밀한 사람이 되어 있다면 그 일이 그때는 굉장히 작게 보였지만 그 실제는 우리에게는 작은 일이 아니었던 거죠. 바른 분별력은 하나님의 말씀의 시선으로 볼 때 더욱더 또렷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은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는 사람은 과유불급을 안다. 과유불급을 안다. 과유불급은 정도의 지나침은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잔치를 스스로 연 것은 이미 정도의 지나친 일이었습니다. 자기가 하면 안 되는 일을 한 것입니다. 또 아비삭을 아내로 맞이하려는 것도 용납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친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는 다 정도의 지나친 것을 갖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떤 기준에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 훨씬 못 미치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남의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진 것 정도의 지나친 것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깊이 합니까? 모자라는 것을 하나님과 깊이 합니까? 우리는 모자라는 것을 하나님과 깊이 합니다. 하나님 이것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제가 소원이 없습니다. 이 문제만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데 지나고 보면 우리에게 부족했던 것, 연약했던 것, 형편없었던 것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요. 하나님을 더 붙들 수 있었고요.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에게 지나친 것이 은혜가 아니라 부족했던 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 그래서 어떤 과유불급 중에 불급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영원히 과유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 다윗이 죽었습니다. 다윗의 장점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작은 자인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한평생 뭐 실수도 있었고 뭐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도 있었지만 큰 틀에서 볼 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크게 생각하는 사람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라볼 이유가 없습니다. 자신이 큰데. 우리는 자신을 크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크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나면 작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동시에 작은 자신을 발견하면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발견을 가진 사람은 정말 복됩니다. 그 발견을 가진 사람에게는 매일매일이 부활절입니다. 이 은총을 우리가 한평생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 다음 암송 구절은 시편과 함께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인데 약간 길지만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늘 듣는 자주 들었던 말씀인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옵니다. 한번 예, 더 한 주간 열심히 암송해 보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마침내 다윗이 70세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어 쉬는 때가 있음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영혼을 향해 날마다 눈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 어떤 형태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되든지 그것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나니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바른 분별력을 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세속적인 가치관에 목말라 하지 않게 하시며 마음이 새로워짐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분별한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더욱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오만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가 감당하지도 못할 놀랍고 큰 일을 행하게 해달라고 구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들보다 더 많이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도구로 삼게 하시고 남들보다 덜 가진 것이 있거나 없는 것이 있다면 그 결핍된 부분을 통로 삼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함으로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고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은 모자라는 것보다 못하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계기로 우리의 믿음 생활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무너진 데가 있으면 다시 세우게 하시고 깨지고 낡은 부분이 있다면 잘 보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될 때에 그 나눔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개인이 영적으로 건강해짐으로 우리 구역이 영적으로 건강해지게 하시고 그런 구역이 모인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떠날 때가 있음을 잊지 않고 바른 분별력과 모자람 때문에 주님과 더욱 또 깊이 교제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그리고 구역 모임과 구역장 근찰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